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헛떠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땅으로 잠시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피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죽은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시시각각 어떻게 보면은 박해나 어두운 암운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갈릴리 북부 지방으로 오늘 이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대 민족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구원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할 터인데 유대인들에게 가로막히기는 그냥 유대인들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거나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갈릴리 연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한 80km 이상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늘 올라갔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조르는 것을 봅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이게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주님 성가시니까 그냥 그를 낫게 해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에 지르는 내용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인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누가 주라고 부르겠으며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 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호칭이 달라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태도가 달랐어요.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신앙인지는 태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잖아요. 오늘 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태도는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뭐 절박한 게 없는데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땄으면 예수 믿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생활이고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말하는 거죠. 족속은 페니키아인이지만은 수리아 지방에 있는데 통칭해서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여인은 소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소위 가장 가나안 7부족의 한 종족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방인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제 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성가시게 하고 기도는 성가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마다 주님을 무슨 깨우듯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24절 이하입니다.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성가시니까 좀 고쳐서 돌려보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건 제자들에게 대답한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6절을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열두를 제자들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먼저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일관된 태도죠.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낫고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알면 구약이 보인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을 잘 보면 신약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하고 믿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보면은 토라의 배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신약에 접어들어오면은 신앙이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랍비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와서 여기 와서 무슨 강의를 하거나 무슨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깊이가 달라요. 어쨌건 이들이 지금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이렇게 졸라대니까 제자들은 사실 사랑이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시니까 고쳐주라. 여러분 성가시에서 고쳐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사역이 귀찮아서 하는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가 와서 또 절하면서 절했다는 것은 예배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를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 왜 저를 도와요? 딸을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표현 하나지만은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사람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 딸을 도와달라고 하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동정이라고 말해요. 같은 느낌.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느낌을 가져야 기도가 되는 거지 남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사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할 때는 부모가 곧 나요 내가 곧 부모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되는 까닭은 동일시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청탁에 끝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나가와서 저를 도와달라 우리 딸이 죽게 생겼다 저를 도와달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정말 쌀쌀맞은 대답이죠. 뜻밖의 대답 아닙니까? 우리로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도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나 이런 얘기가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함으로써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자, 저 여인은 달려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그 두 믿음을 사실은 파라볼레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걸 지금 개들에게 던지라고 했지만 이 개는 강아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원어로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할 때 그때는 큰 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나운 개를 말해요. 뭐 포악하고 흉폭한 큰 개를 퀴온이라고 헬라어로는 부르는데 오늘 여기 쓴 거는 퀴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말해요. 애완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녀의 떡을 갖다가 집에 있는 강아지들한테 먼저 주겠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조금 우리가 그 뉘앙스를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들에게 그래서 이걸 지소사를 쓴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할 때 작은 생선 두 마리 할 때도 그때 생선은 익티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잘 아는 뭐 이 자동차 뒤에 불 때도 보통 익티스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익티디온이라고 쓰면은 또 지소사를 써서 비올라 바이올린 하듯이 작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작은 생선 할 때도 그렇게 쓰고 오늘도 강아지를 개보다 작은 게 강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완견들이 집에서 꼬리치고 나와서 줄 때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강아지한테 먼저 주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먼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믿음을 시험해보는 결과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그게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기지가 있고 이렇게 끈질기며 얼마나 겸손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아 개만 어떻습니까? 강아지면 어때요? 강아지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을 때 주인의 허락을 기다립니까?
부스러기는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달려가 먹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자, 믿음은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진정한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심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분, 누가 자존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대상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다 깨어져야 참된 신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자기가 주인인데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란 자기를 버리는, 자존심을 버리는 자기 항복 선언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낮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여요. 그게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보다도 높은 지위나 나이 좀 든 사람 앞에도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못 숙일 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존심을 다 버릴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내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이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까 서프르지도 안 되는 나로부터 비롯된 가치를 자기 스스로 값을 매긴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믿는 대상의 가치로부터 나타나고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내 안에 계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나를 내세우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배웠다는 사람, 좀 가졌다는 사람, 좀 높아졌다는 사람들, 좀 알려졌다는 사람들 보면 그 못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관계를 어렵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 자존심보다도 더 큰 걸림돌이 없어요. 더 못 나가죠. 자기 자존심에 걸려서 어떻게 더 나갑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깡그리 다 부서져야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 개만 어떻습니까? 내가 강아지면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저는 당장 먹을 텐데요. 자, 믿음은 그런 겸손한 태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겸손에부터 비롯된 믿음, 딸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 소리 질러서 정말 무시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가 추적하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도 이럴 데 없을 것지도 모를 이 여인의 믿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도 할 때도 물론 크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크다. 제자들 보고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흔들리냐고 말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크다고 하는 믿음, 우리가 크다 작다고 하는 믿음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어떤 게 진짜 믿음이며 어떤 게 참 믿음이며 큰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은 내 확신의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자존심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아요. 그게 산산조각이 나야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감이 높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건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존감은 나를 비롯된 자존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은 자존감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냅다 자존심만 높으면 겸손은 무슨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어줍잖은 그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혼동하는 나머지 가장 그렇게 어디 가서 부딪히고 자꾸 교만하게 보이는 게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뭐가 진정한 믿음이냐, 뭐가 큰 믿음이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넘어갑니다. 29절 이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마가복음에 아까 또 보면은 예수님의 코스가 어디로 왔냐면요. 37장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31절이네요. 7장 31절을 보면 코스가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이 통로를 보면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긴장이 고조될 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지경을 피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방에 거쳤다는 뜻은 주로 이방인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발걸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오늘 이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사흘간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걷어차버린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방인을 향한 경계,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정말 가나안 여인의 이제 그 딸이 낳았다는 소문이 드니까 또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유대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인이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이런 복음의 이 구원사가 펼쳐질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초석을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32절 칠병이여 기적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또 기적을 베푸시되 보십시오. 누구도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 그래서 기적은 두 가지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을 때 이런 딸의 귀신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 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면.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생선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급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족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사천 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게네사렛 저쪽에서 일어났던 유대인을 상대로 한 기적이었고 오늘 이 기적 동일한 기적이 아니에요. 비슷한 기적이지만 이 떡 일곱 개와 뭐 작은 생선 두 마리는 이거는 이방인을 주로 한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보네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와 또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광주리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한테 했을 때는 열두 바구니에 그러잖아요. 바구니는 주로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광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쓰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광주리예요. 바구니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던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 내렸다라고 할 만큼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바구니예요. 거기 일곱 개 가득 차게 남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역이 광주리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 이 기적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베풀어진 기적이다. 이게 오늘 핵심의 메시지예요.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가 임했다. 이방 땅에서도 은혜가 임했다. 기적이 베풀어졌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베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고루고루 증거되어야 할지 정말 대상 없이 가리지 않고 해가 악인과 선인을 고루 비추듯 비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리듯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려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복음이 정말 흘러가야 할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오히려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어디서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주님 어줍지 않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계면 어떻습니까? 주인상에 떨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꼴찌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지만 않는다면 주님 맨 마지막에 따라가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아 주님이 흘려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딘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딘들 어떻습니까? 주님 은혜가 흐를 수만 있다면 온라인이면 어떻고 오프라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어디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절한 믿음의 태도로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목놓아 소리질러 불렀던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만 않다면 뭐 이 상이면 어떻고 저 상이면 어떻고 온라인이면 어떻고 오프라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 드리는 예배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눈앞에 시야에 가득한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끝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바 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간절하고 또한 끈질기고 또한 겸손하고 또한 기지를 바라는 그런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